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요한복음 1장, 그 중에서도 43절에서 5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의 탐구는요, 하나의 미스터리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미스터리요?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냉소적이었던 한 남자가 정말 단 한 문장 때문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됐을까?
아, 나다나의 이야기군요.
네. 그리고 그 짧은 대화가 어떻게 수천 년 전 어떤 남자가 절망 속에서 꿨던 꿈 이야기랑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세 번째 장면인데요.
네.
이 이야기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아주 깊은 신학적 또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던 것.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과정.
네.
오늘 이야기는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더 나아가서 절망적인 현실과 하늘을 연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 빌립이라는 인물부터 시작해보죠.
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바로 따르거든요. 그리고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라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빌립이 안드레랑 베드로랑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게 꽤 중요한 복선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뭐 굳이 설명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점 때문에 빌립이 그 앞서 등장했던 이름 모를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다른 한 명이었을 거라고 추측하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하루를 꼬박 보낸 뒤에 자기 형 시몬한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요. 빌립의 행동도 뭔가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보고 저분 좀 괜찮은 분 같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안드레처럼 예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확신을 얻은 상태였을 거라는 추론?
네, 맞습니다. 그가 나다나엘에게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와.
이게 그냥 메시아를 만났어를 넘어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렇네요.
이런 통찰은 예수님이랑 잠깐 대화 나눈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정말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존재를 깊이 묵상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에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났다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가 가리키던 바로 그 목적지를 찾았다. 이런 선언처럼 들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을 때 빌립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보통 같으면 야, 너는 뭘 모르는구나 하면서 막 언쟁을 벌였을 법도 한데요.
하지만 빌립은 논쟁하지 않죠. 그냥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네, 이게 바로 경험한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아는 거죠.
아...
네 의심, 네 냉소 다 이해한다. 하지만 와서 직접 겪어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다. 이 말 속에는 그런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깜의 표현이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을 따라 나선 나다나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시죠.
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는 그냥 시니컬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잃고 권력과 결탁하거나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네, 암울한 시대였죠.
나사렛은 또 어떻고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청구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냉소는 그냥 성격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이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반응일 수 있다.
정확합니다.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수님의 다음 말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지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잠깐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네네.
그냥 날이 더워서 그늘에서 쉬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다나엘의 마음을 순식간에 돌려놓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기에 열쇠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문자 그대로 그늘에서 쉬고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랍비 문헌들을 보면 경건한 학자들이 조용히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그늘이었어요. 시원하고 잎이 무성해서 집중하기 좋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거기 있는 걸 봤다, 이 물리적인 사실을 말씀하신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말씀을 연구하던 그 순수한 중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모습, 그의 냉소적인 말투 뒤에 숨겨진 진심, 그 순수한 열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죠.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율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길 때 혼자 순수함을 지키면서 고뇌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주변에서는 저 사람도 결국 한자리 차지하려는 속물일 거야, 이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이 나타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열정을 정확히 알아봐 준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경험이었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전체를 인정받고 이해받는 느낌, 평생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즉각적일 수밖에요. 그의 모든 회의론과 냉소는 눈녹듯 사라지고 엄청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랍비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 이토록 깊이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아주 이성적이고 신학적인 고백인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또 한 번 예상을 뛰어넘죠.
네, 그렇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고는 정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들었는데 더 큰 일이라니요?
여기서 요한복음의 깊이가 폭발합니다.
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방금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를 넘어서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다나엘 같은 율법학자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차릴 구약의 한 장면을 끌어오시죠.
어떤 장면이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이랑 축복을 가로챈 뒤에 도망치던 그 야곱 말이죠?
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네.
그는 사기꾼이었고 가족을 속였으며 이제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선 거죠.
그야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광야의 밤은 춥고 어둡고 두려웠을 거고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의 한가운데에 있었네요.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이요?
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위로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아, 그 유명한 장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어떤 약속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그러니까 그 사다리는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통로였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늘과 땅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이었네요.
그렇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돌아올 길이 있다는 약속의 징표인 셈이고요.
아.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나요?
아.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희망이 되었던 하늘과 땅을 잇던 신비로운 사다리 있지? 바로 내가 그 사다리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렇죠.
이전에는 사물, 그러니까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렸다면 이제는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라는 인격 위에 오르내릴 거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살아있는 통로가 되신다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도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칭호입니다.
와,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그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라고 동시에 선언하고 계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네.
내 마음을 알아맞힌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기적보다 훨씬 더 큰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나를 통해 열리는 이 우주적인 사건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의 독자들을 생각해보면 이 메시지는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당시 독자들이요?
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신음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의 소망은 다 끝났나? 이렇게 느끼던 2세기 초의 그리스도인들.
아...
그들은 마치 광야에 홀로 남겨진 야곱과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네, 그랬겠네요.
바로 그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와,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정말 깊은 여정을 함께 했네요.
네, 그렇죠.
빌립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에 찬 초대로 시작해서 나다나엘이라는 한 인물의 내면의 고뇌와 그걸 꿰뚫어보신 예수님의 통찰을 지나
네.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절망과 희망을 잇는 하늘의 사다리라는 거대한 그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곱씹어볼 마지막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후에 그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인생 최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약속과 가장 깊은 연결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야곱처럼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지점에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